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을 펴시고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훈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것까지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다 이제 해결됐는데 왜 그걸 다시 또 말하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실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걸 누릴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누리게 됐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로 통해서 내가 풍요하게 살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는 부유를 누려가지고 부유를 해서 우리를 부유케 키웠다 하지만 부모는 하루아침에 부유하게 된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이 부유케 준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태어날 때부터 부여하게 됐으면 내가 부모한테 고마울 것도 없죠. 대대로 내가.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부모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지,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거나 우리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다시 되새겨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성만찬을 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그 주님 오실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 그가 십자가 못 박아주고 살을 찢어주셔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계절입니다. 여러 해 전에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없지만은 그렇게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제가 붕해가 있는 동안에 이 멜 깁슨이 그가 제작하고 감독한 영화가 막 나와서 상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텔레비전에서 대단히 좀 다른 영화와 다르게 계속 이렇게 뉴스로 나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그분이 그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영화계는 유대인들이 거의 이 세력을 잡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영화계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다. 그렇게 나왔고 얼마 후에 뉴스니까 아주 막 대성공 이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본 사람들이 저는 그때 즉시 보지 못했는데 거기 간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 거의 갔겠죠. 뭐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얼마나 땅을 치고 막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한 번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뭐 울었던 사람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사람도 들었고요. 근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만 그게 퍼진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뭐 캐터릭 신자일 거 없이 개신교 신자 없이 거의 다 가봤대요. 그리고 전부 그 영화 나온 중에서 그리스도 영화 가운데서 가장 이 마음에서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랬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그 영화 그 후에 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나치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막 끔찍할 정도로 전율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또 실제가 그랬고요. 예수님 마관에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집에 자라나가지고 그는 고난 속에서 결국 고난으로 끝나죠. 십자 못 박히고 끝나죠. 사실 예수의 고난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주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지금 4월달인데 그가 4월달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또 예수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들의 고난과 고통과 이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본래 없어서 가난해서 못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신분이 밑바닥이 돼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절대 주권자예요. 그는 창조주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육신의 몸을 쓰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바로 육신은 약한 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십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그대로 그는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그는 약한 자가 됐다. 빌립보서에서도 분명히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육신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비하됐으니까 굉장히 고통이죠. 그는 영광을 받을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대접은 고사하고 도리어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도 인정을 안 해줬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디 갔다가 교회를 돌아오니까 여러분 나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고통이죠. 온 우주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인생은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를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약 이사야에서 나타난 바로 메시아는 바로 고난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55장까지 보면 이 40장에서 우리는 53장 읽었지만 55장까지 4장 55장 이 전체가 이 메시아는 바로 고난의 종이라는 게 쫙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이 고난 주간이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예, 그냥 한꺼번에 다 읽지 않더라도 아직 고난 주간이 계속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55장까지 연에는 메시아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멜 깁슨이 만든 영화는 그거 별로 지나친 거 아니에요. 마치 많은 경우 줌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 고난을 보듯이 메시아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언을 하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위엄을 갖추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았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아니 목수 아들로서 자라났냐 말이죠. 보니까 아마 그 이사야서 5장 보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그 잘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몸집도 굉장히 아주 나약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요. 영화는 어떻게 나오는지 각자가 알아서 배우를 썼겠지만은 성경은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예. 보니까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 탁한 부러져요. 약하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마른 땅에 난 줄기가 얼마나 삐리삐리하고 삐뚤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잘생기지 못했어요.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외모 보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다 그 시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장차 말고 그 시대 보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인기도 없는 나약한 자로 올 것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지금 그분은 이미 오셨죠. 우리 시대는. 그리고 가셨죠.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오신 재림 예수님은 또 다르죠. 그는 영광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래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저럴까 그럴지 몰라도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누가 봐도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풍채가 좀 좋고 키도 크고 좀 잘생긴 사람 보면 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게 있지만 아주 쫄짝하게 생기면 이렇게 예쁘잖아요. 예수님은 본래가 그렇게 오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그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나 모든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습대로 온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인간은 보잘것없어.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훌륭하고 지식이 있어도 다 그리 찌들어든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난 줄기 같고 풍채도 없고 그런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오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분은 모든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고난당한 것을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당하는 건데 우리는 생각하니 아 저거 지가 저렇게 못생긴 거 못난 거 저런 죄인 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얻어 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쓰여진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예요. 장차올 656 후에 메시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고, 인간의 질고, 우리의 슬픔, 인간의 슬픔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왜 그가 찔림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왜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 고통 당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가 현재 우리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650년 전에 벌써 그가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창조주여 구속주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 자체였어요. 전체가.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과 달랐는가? 그들은 오늘의 우리들처럼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면 탐욕적이고 출세지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면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숙독숙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때 나는 뭐가 되겠다, 너는 뭐가 되라 이래가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들 뭘 그렇게 쑥덕거리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심중을 아시니까 땅에서 높아지거나 하늘에서 낮아진다, 낮아지거든 높아진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현실에 뭐가 될 걸 생각했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서. 어떤 가난에서도 우리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여에서도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능력적인 자리가 뭔데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가난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 해를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무 잘 말해놨죠. 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인 줄 안 주겠느냐? 핍박이냐? 뭐라? 과거냐? 현재냐? 천사들이냐?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했단 거죠. 아무리 물질을 많이 돈을 풍요하게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돈에 묶인 자가 아니에요. 돈을 쓰는 자들이지. 부리는 자들이지. 우린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보호받는 자요, 주님에게 품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봐라, 오늘날 사람들은, 아, 예수 믿으면 지금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풍성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린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이 달라졌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설명하기를 그때로부터 예수부터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가르치니 그들은 계속 병고치기는 거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가 십자 못 박을 때가 된 걸 알고 그때부터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 주여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 맛이 없어서 사탄아 내 데려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하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말에 그가 어떤 고난과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모세가 광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서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그 사망에서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린 그 고통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걸 말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줄 것을 구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30절 33절을 보면 이르기를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럼 선지자 기록된 모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을 말해준 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회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 속에서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 틀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게 됐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대로 된 것이에요.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 이게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서 그 말을 한 거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합법적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건 절대로 불법이 아니에요. 가상적도 아니고 실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는 걸 아시고 바로 무죄하신 독신자를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받아서 영원히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정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불쌍한 인생이지. 예수 믿는 게 아무 필요도 없지.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나타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띄워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리는 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은 우선 셋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넷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이 어디죠? 빌라데뜰입니까?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해요. 얼마나 거기서 막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는 빌라데 뜰에서 골고다에서 흘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이미 벌써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 생각하면서 그 고통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 장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 내용은 뭡니까? 신약의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복음 다 나와요. 이 말씀은 이게 뭘 말합니까? 피땀의 피로 피를 흘리고 땀 흘리면서 뭐라고 했죠? 순종의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가 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줄 몰라 고집이 세. 내 뜻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자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는 빌라데 뜰에서 예수의 고난이 또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먼저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관 쓸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마저 피가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이것은 바로 인류의 저주를 속하셨다 그랬어. 사람은 맨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아. 머리에서 뽑아버려요. 우리는 절대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께서 다 저주를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된 사람들이야. 예수의 가시관에 피를 뿌렸더니 그걸 알아야 돼. 저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저주에서 속량됐다.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쪽에서 50을 살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게 저주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순간에 나는 그것을 바꿨어요. 왜? 예수 믿기 전엔 그랬겠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나는 저주에서 성령 받았단 말이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이마에 피를 흘려주셨어. 즉 말하자면 우리는 내 부모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또 뭐? 누가 그래 날 보고. 우리 부모가 어때요? 왜 그래?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우리 부모가 어때? 난 몰라. 부모가 아무리 어떤 저주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저주가 떠나가 버리는 거야.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이 말씀 예수가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린 거 그런 저주로 성령을 딱 하고 선포를 했더니 제가 이렇게 50을 넘은 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나가고 앞으로도 몇십 년은 더 살 것 같고 건강하게 살잖아요. 이건 예수의 피란 말이야. 이마에 땀을 흘려주신 거, 피를 흘려주신 거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서 뭐 했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채찍에 맞은 그 고통의 피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을 것을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인류의 질병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예수의 채찍에 맞은 피를 생각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 보니까 아마 실제로는 아픈가 보죠. 그것보다 더 진실이 예수의 피요. 여러분의 고통보다 더 진실이 예수의 피라고. 그 고통은 잠깐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예수의 피를 딱 밀면 멎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골고다에서 마지막이죠. 십자가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찔려서 고통받으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고통은 그 고통으로 머물는 게 아니야. 그 고통은 우리에게 고통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다 없애버렸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피땀 흘려주신 그 피는 우리의 무엇을 속량해 주셨다고요? 불순종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빌라데뜰에서 과시간 쓰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속량해 주셨다고요? 저주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의 피를 흘린 것은 무엇을 속량해 주셨다고요? 질병의 고통에서 속량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피를 흘려주는 고통은 그거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멸망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이 주님의 그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일부러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이걸 감사하고 해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가 그런 그 금식의 그 고통도 우리가 느껴보는 것이지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아멘. 예, 슬퍼하는 건 아니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정말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로 변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순종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과시관을 쓰실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는데 우리 인류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저주의 과시체를 관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마저 덩어리가 찢겨지고 온몸이 부종이 되고 고통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속량하여 주셨다고 했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이 물과 피로 흘러내렸을 때 멸망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식이 지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 방울은 피로 젖었네. 하느님은 거룩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빌라도의 뜰에서 가 시간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어 후렴은 마지막에만 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간을 쓰셨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진 이름을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 치려 다 못 받은 사람은 불신입니다. 치려 다 됐습니다. 이려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니 골고다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 커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맙죠. 감사죠. 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는 그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자초하셨건 그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은 나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고난을 다 우리가 짊어지고 결국은 지옥을 떨어야 될 텐데 그거를 다 주님이 다 없애주신 거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에 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넘쳐야지 그렇죠? 저는 그저 세상에 태어난 게 예수는 몰랐더라면 어떡뿐했나 예수 알게 된 것만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예, 언젠간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나는 갈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곳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바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